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15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상과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참되고 바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신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서 당신께 경배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 금대접에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주라. 그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사기 제14장.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딤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딤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서 딤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도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을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 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겉옷 서른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랬자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르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졌다. 이르체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르체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사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누락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으로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때까지 마르다가 당신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며 같이 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간 줄 알고 그 여자를 뒤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보시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겠는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시기를 청했고 기다리던 예수께서 베다니에 다시 오셨음에도 너무나 실망과 아픔을 크게 느꼈던 마리아는 언니가 먼저 주님을 만나 뵌 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오지만 여전히 주님께는 원망스러운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주로 마리아와 예수도와의 만남의 모습이지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함께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주변에 묻어나옴을 봅니다.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조차 그 죽음에 붙잡혀 희생물이 되는 안타까움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결국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이 해결해 주시려고 죽음을 맛보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심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28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마리아를 찾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소는 지나가실 때마다 들으셨던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고 무덤에 가시기 전에 마을 어귀에 마리아를 부르셨을까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가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주님 부르시기 전에는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마리아의 신앙을 역시 확인하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예수도의 사랑의 배려밖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만나 신앙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8절인데 너무나 서운한 감정에 주님을 바로 맞으러 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마리아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주변의 문상객들이 알지 못하도록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29절인데 예수도께서 자신의 가정도 잊어버리시고 관심도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가 죽도록 버려두셨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신다는 언니의 기별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은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0절입니다. 이것 역시 마리아의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큰둥하게 집에 머물며 자신을 맞지 않은 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을 어귀에 서 계시면서 마리아를 부르도록 부르심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마리아를 부르신 줄 알 수 없는 문상객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1절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귀띔을 해주자 예수도를 만나러 나가는 마리아를 본 문상객들은 울려고 오빠의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는 위로에 동참하기도 하고 함께 지내기도 하지만 예수도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하나 되지 못하고 막연히 행동만 따라할 뿐인 사람으로 남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친척으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나 친척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입니다. 언니 마르다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기별을 듣고 예수도께서 계신 마을 어귀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안타까운 하소연과 긍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2절 하반절인데 예수님을 뵙고 존경의 표시를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녀의 불평은 그의 언니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21절에서 언니 마르다가 가졌던 서운함을 어느 정도는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예수도께서 만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는 믿으면서도 죽어 썩은 사람일지라도 부활시키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리아 자매의 형제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만나는 어떤 질병이든지 못 고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이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주님이심도 믿어야 당연함에도 오늘 우리들조차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한정하는 선에서 부활이요 생명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3절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그대로 동참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심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의 감정을 외면해 버리시는 주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도나 아버지 하나님은 감정을 잃어버린 어떤 독재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4절이죠. 예수께서는 그곳에 서서도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었지만 마리아 형제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던 공간적인 갭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을 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이고요. 앞에서도 예수도의 감성을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본래 사람은 죽지 않을 생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 후에 죽음에 바쳐져 썩는 냄새와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시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연민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 형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러이러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는 않는지 주님의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심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아닌지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36절, 37절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기도와 마르다 형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 이 가정에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주셨는가 하는 주변의 반응이 오늘 나눌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하면서도 다음에 나타날 여호와 이레의 사랑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라면 믿지 않은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6절인데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불신의 사람들조차도 감지할 수 있는 큰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7절인데 이 나사로 가정에 나타났던 안타까운 가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으로 바로 앞장인 9장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6절 37절 두 절을 함축하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지 않고 살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는 것으로 역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한 마르다 마리아 형제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기도께서는 마르다로부터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역시 같이 사랑하시던 마리아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잠시 잊고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기 위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는 너희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잃어진 영혼도 동일하게 사랑함으로 찾도록 힘써가라 하는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당시의 고백은 육체적인 임마누엘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징이나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이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지 않고 살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한 마리아의 주변 사람들처럼 더 큰 주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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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just something about that name. Master, Jesus,
Jesus, Jesus, let all heaven and earth proclaim, kings and kingdoms will all pass aw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ame, that na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at name.
You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7절부터 6장 끝까지 읽은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간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훈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솔로몬만큼 잘 아는 남자도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여인을 곁에 둔 왕이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끄는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유혹한 여성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화려한 관계가 부질없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젊어서 음욕에 특히 남의 아내와 무분별한 관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교훈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버지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제는 조금 낡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 되었지만 남녀간의 무분별한 사귐을 가리켜 불장난이라고 부르죠. 성적인 열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맙니다. 27절과 28절에서 아버지는 불을 품에 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남의 아내와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젊은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음담패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저도 아주 늦게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젊은 시절에 낯뜨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키득되던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특히 술자리에서 만나면 온갖 음담패설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주고받던 음탕한 이야기 중에는 유부녀에 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유부녀와의 분류는 아주 안전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여자 쪽에서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게 되고 들킬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아내와의 통관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부터 아버지가 간절히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위험성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결혼한 여자와의 불장난을 경고합니다. 남의 아내는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냥 남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웃일 수도 있지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후자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친구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쳐야 하는데 선을 넘는 경우 내가 범하는 죄는 내 친구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유부녀와의 관계는 원칙적인 면에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맺어져서 평생 함께 살도록 하셨고 이성 간의 잠자리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거듭하여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29절 하반절에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 손만 만지는 것이 아니겠죠. 간음을 저지르며 세상 법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각 사람이 지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통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함께 죄를 지으면서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통관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고 원치 않는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태아에게 심각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커지고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 아주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절에서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도둑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을 한 경우 그 딱한 사정을 듣는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죄인이지만 동정을 받는 죄인이 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원칙을 보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해서 입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배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는 더 엄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고 22장 1절에 보면 상황에 따라 소의 경우는 5배까지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과 관련하여 잠언 6장에서는 배상 규모를 더 크게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네, 여기서 도둑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7배를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죠? 완전수인 7을 써서 온전히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도둑질한 것을 온전히 갚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고 재산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를 잃고 종살이를 시작해야 되었겠죠. 잠언 6장에서 도둑을 예로 든 이유는 간음이 도둑질보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남들이 이해해 줄 여지가 있고 재산을 다 쓰는 상황을 겪을지라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의 아내와의 통관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있는 재산을 다 써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품은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는 수많은 결과가 따라오는데 특히 간음에서 비롯되는 결과는 너무도 비참해서 여러 사람의 인생에 오랜 기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간음과 관련하여 솔로몬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을 보면 자식을 사회로 내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남의 아내와 어리석은 관계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범했던 어리석음과 비슷한 과오를 내 자식은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거듭 확인해 주었듯이 청년이 성욕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이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세 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 번역본에서는 단과가 종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나근심 걱정 마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